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요, 신약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110편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그냥 맨날 뭐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구원하소서,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 하나이다, 그런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다윗이요, 늘 기도 속에 늘 문제와 사건을 다 기도로 바꾸고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져서 어느 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전달하는 예언자와 같은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 왕, 그렇죠? 뭐 선지자, 제사장, 전부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쓰시려고 택한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역사서를 쭉 같이 읽었지만 왕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요청했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이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피 흘리는 제사로 해결해 주는데 역시 그때뿐이에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쓰임받은 이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즉 왕이 오면 누구를 물리친다?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을 죽이려 드는 누구를? 대적을 꺾어버린다. 즉 사단을 꺾을 왕의 일을 다윗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또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가 진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오게 하고 또 주님은 그들에게로 찾아오신다. 그 길을 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그 일회성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그걸 지금 다윗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이게 몇백 년이요? 한 700년 전일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시편 110편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누가 와서 한 줄 아세요? 이 다윗이 했던 이 시편 110편을요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셔요. 한번 요 시편 110편을 접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7절을 한번 펴보세요.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 질문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단번에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진짜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 예수님 얘기하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 네, 지금 한순간 성령에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 좀 헷갈려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헷갈리죠? 자, 원래 여기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 뭐라고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자, 요러면 조금 덜 헷갈려요. 그죠? 주께서 주께서 내 주께. 자, 여기 주인이 계시고요. 나의 주인이 또 따로 계셔요. 그죠? 이분이 이분한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신약 성경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얘기고 지금 시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께. 이건 똑같아요. 내 주님께. 자,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구약 시대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다라고 자주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분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있냐. 우리도 아버님 이름을 그냥 이름 석자를 함부로 잘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호와를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뭐냐?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약 때만 해도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종종 불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그 높으시고 귀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그냥 여호와라는 거를 여호와라는 구절이 나오면 그거를 일부러 뭐로 바꿔요?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주인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써있기는 여호와로 써있지만 그걸 뭐로 바꿔요? 주인께서라고 바꿔 읽다 보니까 원래는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로인데 주께서 내 주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주께서 내주께 하면 어떤 의미가 들어요? 주인이 뭐 이렇게 많나 싶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래에 있을 얘기를 놓고 얘기하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내가 하나님이 그죠? 성부께서 내 원수를 여기서는 니라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니까 성자의 누구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된 마귀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즉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뭐래요? 앉아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인 마귀를 완전히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자, 발 아래 둔다는 게 뭐죠? 발 아래 둔다. 뭐 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완전 승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출동했어요. 왜냐? 다섯 연합군이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과 손잡은 족속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밤새 달려가서 그 원수들을 치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거의 하루 가까이 해가 안 떨어져서 완전히 그 다섯 왕들을 물리치고 걔네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을 밟았어요. 목을. 여호수아가 목을 밟아버렸어요. 완전히 뭐 해버린 거예요? 네, 굴복시키고 승리해버린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을 완전히 뭐 할 때까지? 박살을 낼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자, 요 예수님의 발 아래 둔다는 게 그럼 우리 식으로는 무슨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죠. 그죠? 예? 세계 복음화. 이게 완전히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박살나는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도 왕노릇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세계 복음화가 돼서 완전히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뭐 하실 거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 그날 우리들이 그날 먼저 죽었다면 우리들이 화장이 되든 우리들이 매장이 되든 우리들의 시신이 땅에 묻혀 있다가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이 돼요. 우리들의 몸이 부활이 돼요. 그리고 하늘에 이미 낙원에 올라가 있던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몸이 썩었던 몸이 완전히 20살 처녀처럼 아주 그냥 생생한 새 몸을 입고서 하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가 그 주님과 함께 온 영혼과 새로운 몸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세계복음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 이거를 진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다윗 왕에게 성령이 뭐 한 거예요? 미리 들려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여호와께서 내 주로 오실 그리스도께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직 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도 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다윗에게 미리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신 거죠. 그걸 우리 700년 뒤에 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통하다는 그 박사들한테 니들이 그리스도 아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아,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냐? 근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대하여 뭐라고 예언했냐? 너는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머물러 있으라. 아니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겠냐?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먼저 계신 그 주인 그분을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과연 아니 예수님이 과연 다윗의 자손이겠냐?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족보상 그죠? 족보상 자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은 처녀 잉태로 나신 거죠. 그 족보상 요셉이랑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요셉은 너무 억울한 거라고요. 난 건드린 적도 없는데 그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놀라워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완전히 바리새인들을 아무 소리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자, 그렇게 1절은 이제 풀었죠.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자, 권능의 규라는 거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 자, 왕의 지팡이니까 지금 여기서 권능의 규를 내보내셨다는 걸 보니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무슨 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직을 얘기하는 거죠. 권능의 규. 이건 예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뭘 줬다? 왕의 지팡이를 줬다. 왕이 지팡이를 들면 누가 움직여요? 신하들과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지금 누가 움직여요? 주의 성령과 천군이 움직여요. 누굴 꺾으려고? 사단 나라 진짜 저 멸망의 흑암 세력을 꺾으려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사단을 꺾으시는 우리의 왕이다. 성령과 천군이 일하게 하시는 주의 왕이다. 두 번째, 3절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래요. 주의 권능의 날에. 뭐 신학자들마다 이 권능의 날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저는 그냥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관점으로 볼 때 주의 권능의 날에 하면 저는 마가다락방이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가 바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 거룩한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옷이라고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얼로 옷 입으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진짜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죠. 즉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으로 즐겁게 헌신하게 된다. 그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뭐예요? 주께 나오게 돼요. 진짜 완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질 자격이 없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진짜 주께 나와서 뭐 한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즐거이 헌신한다. 완전히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된다. 그거죠.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이냐?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누구께 나오다? 성삼위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천군으로 힘입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비가 안 오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저녁이 되면 아주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 기온차 때문에 새벽에는 뭐가 맺혀요? 풀림마다, 나무가지마다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그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 유일하게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은혜죠. 완전히 그 말라붙어야 될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온다. 바로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께 나올 수 있는 문을, 길을 활짝 열어준 참 선지자이시다. 그리고 4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원래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 아론 자손. 그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아론 자손의 계열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다윗이 그걸 모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때 제사장이 세워지고 뭡니까? 민수기, 신명기 쭉쭉쭉 나가면서 제사장은 어느 반열에서만 나온다? 아론 자손 반열에서만 나온다는 걸 다윗도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의 서열?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간 그 연합군들을 때려잡고 그들을 되찾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면서 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까지 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모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돌아온 전리품의 11조를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진짜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줬다.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먹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의미로 볼 때는 내 살과 내 피. 진짜 그야말로 아론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자기 살을 줍니까? 자기 피를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줌으로써 나중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지금 다윗이 성령을 따라 너무나 놀라운 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재림 때의 얘기를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지를 않나. 예수님은 권능의 규를 가진 왕이시오. 예수님은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참 선지자시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의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다윗의 슬픔과 고통에 부르짖는 기도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든 어디를 보든 누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진짜 사단을 꺾는 왕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짜 아주 긴밀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 되게 하시는 참 선지자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완벽히 끝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오늘 시편 110편이 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종일종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쉬지 않고 뭐 하셔요? 사단의 나라, 지역을 장악하고 우리의 가문을 장악하고 우리의 후대를 완전 불신앙, 완전 영적 어둠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은 문 나라를 심판하여, 진짜 온 2, 3, 7 나라를 다 사단이 붙잡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이거 임금들을 얘기하죠,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 보통 길가의 시냇물 마셔요 안 마셔요? 이렇게 편안한 시절에는 우리는 냉장고에 집어넣은 물을 먹는다든지 정수기에 물을 떠다가 먹지, 우리가 그지 않습니까? 저기 뭡니까? 옛날이라서 지금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여러 나라, 문나라, 왕들을 쳐부수고 깨뜨리느라 계속 지배를 가지 못해요. 쉴 틈이 없어요. 잠도 길에서 주무세요. 길에서 자고 길에서 눈 뜨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 고쳐요, 안 고쳐요? 일부러라도 고쳐요. 왜? 일부러라도. 왜? 안식일에 너무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바람에 예수님이 찍혔잖아요. 야,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고발인지 전도인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쉬시고 다른 날이라고 다른 날에만 일하시는 거 아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안식일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주일이라고 사람 고치는 일에 쉬지 않겠다. 진짜 세계복음화 한다 이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위에 길에서 주무시고 길에서 시냇물 마신다 이거예요. 즉 지금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계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이번에 또 이프가오 종족 가는데 이프가오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뿌리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지금요 막 다리가 덜덜 떨려요. 몸이 아직 회복이 좀 덜 됐나 봐요. 어저께 좀 강의를 안을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계속 하고서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 새벽 예배 끝났는데 아, 진이 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주여, 어찌합니까?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읽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오늘 읽는 우리 차례잖아요, 여기가. 읽다가,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길에서 물을 마실 만큼 지금도 바삐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이유가 없다.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늘 군대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걸 알아듣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며 일하시는 세계복음화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령은 다윗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언을 해놨고 700년 뒤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고 내가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말씀 전하며 귀신을 내쫓는 치유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2700년 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그 날이 가까워졌음을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워서 지금 우리도 쉬지 않고 전도운동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이 다윗이 예언한 이 그리스도의 일이 이제는 우리는 다윗은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그게 성취되는 걸 보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면서 오늘도 언약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주님은 세상 끝날 재림의 날까지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그 날을 위해 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도 지금 1300년이 더 흘러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권능의 왕이시며 우리의 거룩한 옷이시며 진정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세 가지 뜻을 가진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일하시고 완전히 원수가 우리 발 아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진정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